고린도후서 10장 첫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조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10장, 11장, 12장,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합니다. 여기서 사도권이라 말하면 독특한 권위를 변호하는 것인데 권력이나 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들고 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1장, 1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그 복음을 오해하고 또 시험하고 왜곡시킨 자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꾸짖었고 그 꾸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교정이 되고 순종을 했지만 그 일부 세력은 남아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잘못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 잘못된 지도자라는 이제 공격에 대하여 반론을, 그러니까 변호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 변호는 그런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이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로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중에서 바울을 공격한 자들과 변호하는 자 간에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적대 행위를 받았을 때 혹은 적대 그 뭐라고 도전을 할 때 그 당사자가 복음에 관하여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할수록 어려운데 우리가 서로 견해가 다르고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일 때는 서로 다투게 되는데 다툴 때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옳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말하자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형편에서 모든 경우에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명분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 가치 기준이 근거가 다른 것을 이 세 장에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너희에게 일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나는 나를 증명하려고 너희 앞에 선 적이 없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증명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가 이 도전, 이 어떤 의미에서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잘잘못이라는 것으로 누구를 상대를 비난하고 그의 잘못을 폭로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내가 부모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 종이다 이런 근거와 이해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정서적 또는 윤리적 유산 속에서는 그것이 이제 겸손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하는 단어들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틀렸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지 않냐. 이게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본인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을 결과시키지 유익을 줄 수 없고 특히 생명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죠. 거기는 아무런 웃음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할 작정이죠?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부모 돼서 자식 길러보면 자식 잘 크는 게 감사합니다. 부모가 내가 잘했다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죠. 기독교는 이게 가장 큰 원칙이고 근간을 이루는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이 10장, 11장, 12장에 반복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소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원망과 불만과 이 절망이 쏟아져 나올 때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은혜가 되고 깊은 뿌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와 기준이 전부인 태도, 판단입니다. 세상은 뭐죠? 잘 아시듯이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이고 그런 데입니다. 이기려면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원칙과 질서밖에 없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것은 진 것이고 패배한 것이지 그 가치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우리 늘 얘기하듯이 현실이 안 그런 걸 어떻게 라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건 뭐죠? 세상의 가치가 더 큰 폭력을 갖고 있는 조건, 환경, 그게 현실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 현실이 더 큰 세계관 속에 붙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이 가졌던 최고의 권력, 죽음이 너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너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너희 져라, 죽어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걸 실력으로 현실에서 사용하는 데는 나이가 70은 먹어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폭력과 세상의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기에는 아직 덜 단련됐을 겁니다. 남금질이라는 게 뭐죠? 불에다 달궜다, 물에다 식혔다, 망치로 두들겼다. 계속 그러는 거죠. 몇 번쯤 해야 되나요? 1000번 내지 10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갈 겁니다. 왜요? 그것이 더 큰 가치,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니까요. 세상에 하는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뒤에 나오다시피 저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굉장히 실력이 있어 보이는데 만나면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니까 뭐가 깔려있죠? 편지도 아마 누구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돈 주고 썼을 것 같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잘 봐라. 내가 편지에 한 내용과 내가 실제로 너희를 만났을 때 하는 태도 속에 가치관, 그 본문, 그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나와 대적하여 서자 약점을 잡아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약점, 외모가 별 볼 일 없고 말을 좀 더듬어댑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으로 실제로는 무엇과 반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죠. 참 무섭죠. 우린 복음을 반대하면 이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지만 아직 세상적 가치와 시험에 작은 것에 걸려서 그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리듯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귀한 구원받은 내용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아주 존재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아, 이 무엇이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아닙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가를 증명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예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어떤 권위를, 어떤 진리를 단호히 얘기한 적은 있어도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고 자랑하고 힘으로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너희와, 너희 공격하는 자들과 나의 답변의 차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싸움은 뭐냐 하면 그 권위가 권력이 되느냐, 폭력이 되느냐, 섬김이 되느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에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는 거의 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그게 시험이 돼서 사소한 싸움이 본질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시험이 있었냐면 이제 성가대 청바지 입고 올 수 있냐가 문제였습니다.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벗고 와야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가대 앉는 건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그가 자기의 자리를 명예롭게 아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되면 더 잘 입고 올 것입니다. 청바지라도 데려 입고 오겠죠. 그렇죠?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 밖에 이제 또 뭐 있었냐면 자꾸 여기 쳐다보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나서 그렇습니다. 다리 꼬고 앉았다.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럼 부러뜨립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소한 차이들을 용납하느냐이죠.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렇죠? 이게 사활이 달린 진리 자체의 문제인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 사소한 싸움과 이게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혹은 짜증이 나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 사소한 것을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양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종이고 예수도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뭐라고 욕하느냐 하면 12절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자랑하는 자들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고 있다면 우린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실력 이상의 과장과 교만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내가 교만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나를 밀어넣었다. 내가 간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나를 밀어 너희에게까지 전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 일하신 것이다. 보면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곤 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이 도덕성을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흠을 지우는 일에 약점을 만회하는 일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하여 모험을 하는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일이 어지간한 신앙을 갖고는 엄두를 못 낼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뭘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만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한 학년을 진급할 때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진급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문제에 완벽하게 된 다음에 다른 그 다음 단계로 모시지 않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그 놀라움은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스스로 자책에 걸려서 절망스러울 때 보면 하나도 스스로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나 붙들 게 없는 거죠. 여기도 문제 있고 저기도 문제 있고 집안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쓸모없지 않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는 국산사자 은미체 이렇게 배웠고 중학교부터는 더 늘어나고 고등학교 되면 더 늘어나고 대학 가면 본격적으로 전공에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권능과 의지를 갖고 일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내셔야죠. 이사야 40장을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우선 27절부터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부터 우선 읽겠습니다. 이 40장의 결론인데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 힘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답니다. 근데 이 27절에서 31절은 어느 배경 속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패망, 유다의 실패에 대한 꾸중입니다. 39장에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40장부터는 상황이 돌변해서 이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약속과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집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1절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을 인하여 심판하시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건 아니다. 이건 너희는 잊지 마라. 뼈에 아로 새겨라. 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내가 너희를 돌이켜 옛날의 영광과 감사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그게 40장에서 55장까지의 약속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뜻밖에도 12절 이하에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앞세워야 되죠? 16절,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어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빨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뭐냐? 너희가 만든 거 아니야. 너희가 금박을 입혔잖냐. 너희가 은으로 장식했잖냐. 안 넘어지게 너희가 버팀목으로 세워놓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런 존재와 비교할 수 있냐? 나는 처음부터 창조주고 모든 창조된 것들을 그 아름다움으로 지키고 그 창조의 뜻대로 그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상을 섬겼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영광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저 너희의 안심과 너희 평안을 타협하자고 들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실패고 그들이 받은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우리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폭력과 분노의 싸움을 합니다. 그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얻느냐고요?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힘들게 산 것, 억울했던 것 하나도 괜찮습니다. 도통했다고요? 해탈했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이런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 인생이 얼핏 보기에는 세상 권력만 못하고 세상의 능력자들과 약삭빠른 자들한테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죽어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치열한 것도 아니고 지극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영광으로 불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사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 오해와 모욕 속에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기의 분노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을 하죠.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이 당신의 기쁘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을 이 기쁨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것은 명분도 아니고 그것은 말하자면 책임도 아닙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보면 언제나 보듯이 자식이 철들 때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어머니한테 미안하죠. 엄마, 내가 그땐 철이 없었어. 그걸 자식한테서 반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철없던 자식, 고집부리던 자식에서 쩍하면 집 나간다고 공갈치고 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던 자리에서 이제 그 꼴을 보는 부모가 되는 거죠. 져야죠 뭐. 그 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는 게 아니다. 그 마음에, 그 지위에, 그 실력에 오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위대한 현실이죠. 거기 보냄을 받은 것이니까요.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 요구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만이 빛이고 우리만이 생명이고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영광이고 우리만이 자랑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 모든 장애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사망 권세를 멸한 것 같이 우리의 신자된 생애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명예롭고 지혜롭고 담대한 이 영광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